하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학자의 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공고한 자를 말로 듣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주 여호와께서 나의 귀를 여셨으므로 내가 거역하지도 아니하며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며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겠느니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였으므로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줄을 아노라. 나를 의롭다 하시는 이가 가까이 계시니 나와 다툴 자가 누구냐? 나와 함께 설지어다. 나의 대적이 누구냐? 내게 가까이 나올지어다. 보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리니 나를 정죄할 자 누구냐? 보라, 그들은 다 옥과 같이 헤어지며 좀이 그들을 먹으리라. 너희 중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종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자가 누구냐? 허감 중에 행하여 빛이 없는 자라도 여호와의 이름을 의뢰하며 자기 하나님께 의지할 자다. 보라, 불을 피우고 횃불을 둘러 띈 자여, 너희가 다 너희의 불꽃 가운데로 걸어가며 너희가 피운 횃불 가운데로 걸어갈지어다. 너희가 내 손에서 얻을 것이 이것이라. 너희가 고통 있는 곳에 누리라. 아멘. 이어서 우리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함께 했습니다. 시작. 오순절날이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훈련이 가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오늘 성경 구약 성경 이사야서 50장 말씀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 있던 고통을 겪고 있는 유대 백성들에게 이사야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인데 세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은 바벨론 포로로 잡혀있는 현재의 상황이 어디서 비롯된 것인가, 왜 이러한 어려움을 겪게 되었는가, 그 원인을 하나님께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4절에서 10절까지 말씀, 9절까지 말씀은 바벨론 포로의 암울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구원의 주를 보내주실 것임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알려주신 일명 고난의 종의 노래라는 유명한 장입니다. 그리고 10절과 11절은 학자의 혀를 받은 이사야가 복음의 진리를 선포하는 내용인데 믿는 자는 구원을 받게 되고 믿지 않는 자는 정죄와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내용입니다. 본문의 배경 속에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 심판 속에서도 이 심판의 끝이 있다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면서 그 끝은 희망인데 희망은 바로 메시아를 통해서 오신다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당한 고통은 영원한 고통이 아니라 그 고통에 반드시 끝이 있다는 것이죠. 유다 백성들이 고통 속에서 이 백성들이 신음하지만 하나님은 메시아를 준비시키셔서 해방과 구원, 주벨리, 해방과 구원을 알려주실 것이다. 그 예언의 내용이 4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오늘 4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이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가 직접 겪은 일이기도 하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묘사하는 말씀이에요.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이냐 하면 주님께서는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은 학자의 혀를 가지신 분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메시아로 오시는 주님은 학자의 혀를 가지신 분인데 학자의 혀를 가지신 분은 곤고한 자를 어떻게 말로 도와줄 줄을 아시는 분이다 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 시간에도 주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위로와 또 격려의 메시지를 주고 계십니다. 주로 이 복음서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다루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의 말씀들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살아가는 인생들에게 주시는 능력의 말씀이고 위로의 말씀이고 또 저희들은 그 위로의 음성을 듣고 안식을 얻을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주님께서는 학자의 혀를 가지신 분이시고 또 주님께서는 학자의 귀를 가지신 분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먼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으셔서 말씀으로 성육신 하신 분이 주 예수 그리스도 로고스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레마로 written word가 living word로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한때 사오정 시리즈가 유행을 했는데 사오정은 귀가 주름으로 덮여서 남의 말을 잘 듣지도 못하고 언제나 동문서답을 하기로 유명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오정은 이 웃기는 소리 같지만 대화가 단절된 현대인을 상징하는 말인 이 인물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오늘 한 청년이 선을 받는데 소개받은 처녀에게 한눈에 반했습니다. 그래서 설레이는 마음으로 어렵게 이야기를 끌어가다가 저녁 식사로 호텔 정식을 시켰습니다. 그때 스피커에서 비발디의 사계가 조용히 흘러나왔는데 청년은 떨리는 마음을 가다듬고 조용히 물었습니다. 이 곡이 무슨 곡인지 아세요? 그랬더니 처녀가 음식을 천천히 씹고 음미하면서 이 고기가 무슨 고기냐고 물어보셨습니까? 맛을 보니까 돼지고기입니다. 그랬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데 여러분들이 제가 아 했는데 어로 들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들려지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메시아가 누구냐 그러면 학자의 혀를 가지신 분이고 또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는 도다. 학자의 귀를 가지신 분이고 또 메시아 주님은 5절과 6절 말씀 보시게 되면 인내로 고난을 감당하신 분이다 그랬습니다.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고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해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했다. 이사야 53장으로 우리가 이어서 보게 되기에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고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샬롬의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으면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랬어요. 히브리서 5장 8절에도 보시게 되면 그가 아들이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우리가 순종함을 배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님은 학자의 혀를 가지시고 학자의 귀를 가지시고 주님은 인내로 고난을 우리 때문에 감당하시고 7절과 8절 9절에 보게 되면 주님은 담대한 용기를 가지신 분인데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신다 그랬어요. 7절에서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였으므로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줄 아노라 그랬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신다라는 말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선지자 이사야나 예수님이나 마찬가지인데 거짓 비방과 고소를 당하면서도 나를 의롭게 하시는 이가 나와 함께 하신다. 오직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게 여겨주심을 믿고 나아갈 때 담대하시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 나를 손가락질해도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하셨고 나를 이렇게 불러주셨고 또 나를 세워주셨다.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런 믿음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원수들의 공격뿐 아니라 나의 내면에서도 자책감과 한탄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나는 내가 무슨 성도의 자격이 있을까? 형편없는 존재다. 라고 안에서부터 스스로 무너질 때에 십자가의 은혜를 힘입어서 담대히 다시 일어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냐 그러면 이 성도님들이 성전의 문에 들여오면서부터 나는 망가진 존재다라는 사실을 인식할 때, 그걸 깨닫게 해주는 교회가 좁은 교회. 나는 죄인이구나.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설 수가 없는 존재이구나. 이걸 깨닫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들은 로마서 8장 33절에서 주님이 선포하신 것처럼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우리는 주의 사랑을 믿고 의지함에 담대하게 주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어야 됩니다. 오늘 이 이사야 마지막 부분의 10절 11절 말씀은 구원의 복음을 정리한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비록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는 자는 비록 빛이 없는 어둠 속에 걸어가게 될지라도 위로를 받게 될지만, 믿지 않는 자는 잠시 그가 피운 불빛 속에 갈지라도 슬픔 가운데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지금은 어둠 속에 있다 할지라도 주님만을 경외하시면서 주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며 의뢰하며 나아가는 자는 영원한 빅토리, 영원한 승리와 기쁨을 주실 것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신약 말씀은 바로 이런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학자의 혀를 가지신 분으로 이 땅에 오시게 되는데, 오순절날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지금 10일이 지났습니다.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다음에 10일이 지났어요. 부활하신 다음에 40일을 육신의 몸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의 나라 일을 말씀하신 다음에, 내가 이렇게 승천하신 그대로 다시 올 거라고, 세컨 커밍 할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을 것이다, 내 증인이 될 것이라는 주의 약속의 말씀을 기다리며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있던 120명이 오로지 기도에 힘쓰고 있었습니다. 기도만 했어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기도만 했어요. 기도만 했는데 그때 50일째 되는 날 성령이 임했습니다. 오순절날이에요. 오늘 2장 1절에 보시게 되면 오순절날이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여 있는데, 이 마가의 다락방, 우리 교회가 꼭 마가의 다락방 같잖아요. 이 마가의 다락방에 한 곳에 모여 있는데 50일째 되는 날 주님 부활하신 성령이 거기서 임하게 되는데, 오늘 성령이 어떻게 임하냐면 2장 2절에 보게 되면 강한 바람같이, 또 그리고 2장 3절에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했다. 바람으로, 불로 임했다는 것입니다. 이 불은 이렇게 안 좋은 것을 이렇게 소멸시켜주는 역할을 해요. 바이러스를 성령의 불로 소멸시켜준다. 오늘 이 시간에 성령의 불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의 육신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 육신 안에 있는 모든 육신의 바이러스들, 병마의 바이러스들이 소멸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병의 근원이 마르는, 병의 근원조차 소멸되는 역사가 성령이 임하게 되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 불은 또 심판을 상징하는 말이라도 말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성령이 임하면서 2장 4절에 보시게 되면 성령이 임하면서 바람으로, 불로 역사하는데 첫 번째 나타난 현상이 뭐냐 그러면, 바로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서 말을 하는데 인간의 말이 아닌 가인의 말이 아닌 아벨의 언어로, 예배자의 언어로 말을 하는데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말하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렇게 말을 했더니 거기 당시에 오순절날 세계 방방곡곡에 모였던 사람들에게 이 제자들이 성령 충만해서 방언으로 기도를 했는데 그 방언 기도가 각 나라 국가의 언어로 들려지게 된 겁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것이 어떻게 제자들이 그 나라 말을 배우지도 않는 유대말밖에 모르는데 제자들이 유대말로 기도하는데 이 학자의 혀, 학자의 귀, 그렇게 각 나라 언어로 통역이 돼서 들려지게 된 거예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들의 은사가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방언입니다. 오늘 나타나는 방언은 이 다른 언어들 각국 방언은요,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오는 방언과는 다른 방언이에요. 이 방언은 실제로 당시 세계 각국에 통용되는 단어로 120명이 동시에 큰 소리로 기도를 했더니 이 기도 방언이 당시 예루살렘 순례자들까지 들려게 됐는데, 세계 각처에 온 사람들, 자기 지역에 살고 있는 그 랭귀지로 언어로 하나님의 큰일이 선포되는 것을 듣게 됩니다. 오늘 12절 말씀을 한번 오늘 여기 나와 있는지 모르겠는데 11절 말씀 보게 되면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일을 말함을 듣는도라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성천한 다음에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기도를 했는데 기도하는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게 되고 성령이 말하게 하는 대로 시키는 대로 말을 하게 됐고 또 성령이 받은 제자들이 제일 먼저 변한 것이 뭐냐 그러면 그들의 말이었어요. 우리가 오늘도 예배 가운데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고 성령 충만을 받게 되면 우리 입술이 변하게 됩니다. 성령이 시키는 대로 말하게 돼 있어요. 복음을 증언하는 말을 하게 됩니다. 성령이 임하고 입술이 변화된 이들은 입을 열어 복음을 증거하게 됩니다. 오늘 2장 11절에 보게 되면 성령이 임하게 되면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게 되고 하나님을 자랑하게 되고 하늘 비전교회를 자랑하게 되고 우리 교회의 성도님들을 자랑하게 되고 그리고 예수님을 자랑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간증하게 됩니다. 아,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셨군요. 당연한 줄 알았는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것은 성령이 임하게 된 증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들에게 성도들이 잘해야 될 말씀은 할렐루야 하면 아멘. 할렐루야. 야훼 하나님을 할렐루하라. 찬양하라. 하나님의 명령문이에요. 할렐루야 하면 아멘. 나도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난 다음에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우리 옆 사람들에게 그렇게 맹세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 성령이 임하게 되면 입술이 변하게 되는데 이 성도를 축복하는 말을 구사하게 됩니다. 복음을 증언하게 되고 성도를 축복합니다. 위로와 사랑의 말을 하게 됩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에 보게 되면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여러분 한번 여러분들이 비판을 하잖아요. 누군가를 비판을 위한 비판을 하잖아요. 이게 이제 건설적인 비판도 있지만 이게 입에서 습관적으로 비판하는 말들이 있어요. 비판하고 또 비난도 달라요. 원색적으로 비난. 비난 한 번을 하면요. 아홉 번을 격려해야지만 그 사람이 일어납니다. 넘어졌다가. 그 사람이 한번 상처를 받잖아요. 그 상처를 극복하고 일어나려면요. 아홉 번을 격려하고 사랑하고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런데 한번 비판하실 때는 굉장히 많이 생각을 하시고 비판을 하셔야 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1절 말씀해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십니다.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박해로 이때에서 흩어졌던 안디옥에 흩어져 있던 성도들에게 찾아간 바나바는 그들에게 위로와 격려의 말을 주었고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바울도 데살로니가 교회에 최초로 세워진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사람의 말로 듣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라 그랬어요. 그리고 이 말씀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이 권면하고 위로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예수님께서는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해서 라가 바보 같은 놈이라는 뜻의 욕설인데 라가라고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된다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모욕의 말은 외적으로는 상처를 주지만 그 어떤 것보다 깊은 마음에 상처를 줍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비꼬는 말, 냉소적인 말, 비방하는 말이 아닌 축복하는 말, 용기를 주는 말, 위로와 격려의 말을 하게 됩니다. 말을 이상하게 이쁘게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상처가 있어요. 마음이 멍들어 있어요. 마음이 병들면 말이 삐뚤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심판의 자세로 사람들을 대하려고 그러고 그러면 내가 만나는 사람들을 사랑과 긍휼의 모습으로 대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을 격려자로 사랑의 전달자로 우리를 부르셨지 고발자로 형사로 부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입술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요. 천국 방언을 우리가 여기서 프랙티스를 해야 되는 건 뭐냐면 천국 방언을 프랙티스하기 위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부름받는 그날까지 해야 될 게 뭐냐면 천국 방언을 구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을 안 하고 살 수는 없지만 저는 말하는 직업이기 때문에
어떤 때는 말 안 하고 싶어도 말을 안 하면 안 되니까 제 좌합이 말을 해야 되는 좌합이니까 아주 힘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대신해서 이야기해 주세요 그러는데 아주 힘들고 어려워요. 근데 우리가 여러분 말할 때마다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하도록 성령의 지혜를 구해요.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시고 내게 학자의 혀를 달라고 하나님께 구해야 돼요. 정말 이 말로 그 사람이 용기와 희망을 갖도록끔 그렇게 내 입술에 지혜를 달라고 기도를 하셔야 되는데 근데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아니 우리가 말을 할 때 사람들한테 그러잖아요. 내가 이 말을 안 하려고 했는데 말이야. 그러면 하지 마셔야 돼요 여러분. 그 다음 말은 그때 이미 그 사람은 넘어진 거예요. 그 말 할 때. 이거 섭섭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좀 들어봐 이러잖아. 그 벌써 섭섭하게 된 거예요 그 사람은. 그러니까 아예 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런 말들은. 도움이 하나도 안 돼요. 공주병이 심각한 엄마가 음식을 해놓고 아들과 식탁에 마주 앉았습니다. 엄마는 아들에게 검상 첨화의 대답을 기대하면서 아들아 엄마는 얼굴도 예쁜데 요리도 잘하지 그러지 이걸 사자성어로 뭐라고 하는지 아니 그랬더니 아들이 하는 말이 자화자찬이라. 그러자 당황한 엄마가 아들에게 다시 대답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아들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과대망상이라고 합니다. 엄마가 거의 화가 날 지경이었는데 아니 금자로 시작되는 게 뭔지 있잖아 그랬더니 사자성어. 아 그거는 엄마는 금상첨화를 기대했는데 아들은 금시초문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듣는 설교가 금시초문이 아니라 금상첨화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천국의 언어를 저를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용두삼위. 용두삼위는 영원 용서하세요라는 단어입니다. 용서하세요. 저를 한번 따르겠습니다. 용서하세요. 두는 두려워하지 마세요. 사는 뭐냐면 사랑해요라는 뜻. 미는 뭐예요? 미안해요랍니다. 그래서 이거를 잘 구사하는 사람들이 천국의 언어를 구사하는 사람들이고 이 하나님의 나라로 언어로 무장한 사람이에요. 이런 네 개의 언어가 살아 있을 때 우리 교회가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거듭날 수 있어요. 성령이 임했을 때 제일 먼저 성도들의 입술이 변했습니다. 여러분 교회 수준은 레벨은 어디에 있냐 그러면요 성도들이 나누는 대화에 있어요. 성도들이 무슨 대화를 나누는지 들어보면서 그 수준이 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새 교인들이 저희 교회에 오셔가지고 이 친교하면서 성도들이 나누는 대화를 가지고 다음 주에 올까 안 올까 결정을 해요. 이 말씀의 은혜 받고 성도들이 나누는 대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랭귀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성도들이 그래서 천국 방언에 샬롬 평안하세요 축복합니다 잘 될 거예요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이 손잡아주고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탈무드에 의하면 험담은 세 사람을 죽인다고 하는데 하나는 험담 듣는 사람을 죽입니다. 험담을 듣는 순간 그 사람 마음은 무너집니다. 또 하나는 험담의 대상이 죽고 그 다음에 죽는 것은 험담하고 있는 자기 자신이 죽습니다. 어두운 말, 부정적인 말, 반말, 짓거리는 말, godless chatting이라고 그래요. 성경에서는 더러운 말을 하지 말아야 될 것은 이건 바로 자기 자신을 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심령이 황폐해지고 인격이 삐뚤어집니다. 우리가 정결한 입술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사야가 성전에 나가서 하나님의 영광 중에 찬양을 하는데 그 서랍 중에 하나가 천사가 찬양하는 천사가 이 제단에서 숯불을 가지고 이사야 입술을 꼭 지지는 거예요. 입술을 지지면서 이사야가 그때 자기 사명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돼요. 내가 누구를 보내면 누가 나를 위해서 갈 거라는 주의 음성을 듣고 그 주의 음성 앞에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이렇게 헌신하고 결단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을 사용하실 때는 하나님이 반드시 입술을 먼저 변화시켜요. 모세가 이스라엘의 지도자인데 마지막에 유감스럽게도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가나안 땅을 바라보는 그곳에서 비스가 산에서 죽게 되는데 왜 그랬냐면 가데스 바데에서 그 백성이 물이 없다고 원망하고 애굽으로 돌아가겠고 모세를 죽이겠다고 했을 때 모세가 화가 나서 반석에서 서서 반석을 두 번 치면서 하는 말이 이 패역한 놈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물을 내려 하고 반석을 두 번 쳤습니다. 바로 이 사건 때문에 이 모세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 비스가 산 언덕에서 멀리 바라보기만 하고 거기서 죽게 되는데 시편 106편 33절에 보니까 성경은 이 모세의 죄를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모세가 망령되이 말하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입술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되려면 우리 입술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성령 충만한 초대교회의 특징은 언어의 변화감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여러분 어떤 말을 하기 전에 저를 포함해서 마찬가지입니다. 세 가지 질문을 해야 되는데 내가 하고 있는 말이 참인가? 내가 하는 말이 꼭 필요한 말인가? 내가 하는 말이 친절한 말인가? 이 세 가지 질문한 다음에 꼭 말을 하셔야지만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살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초대교회 때 성령이 임하면서 복음적인 말을 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게 되었고 복음을 증언하게 되었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예수님을 자랑하고 교회를 자랑하게 되었고 그리고 서로 성도들끼리 서로 사랑의 말을 하게 되고 격려하고 위로하게 되고 마지막으로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현상은 믿음의 말을 구사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부활 후 주님을 만났던 제자들과 같이 담대히 복음을 증거하는 데 있어가지고 믿음의 말을 구사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가 있습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평안할지어다. 강건할지어다. 생기야 부러울지어다.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시험하고 멍들게 하고 병들게 하는 악한 사단 병마의 세력들아.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묶임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걱정, 근심, 염려는 떠나가라. 믿음으로 선포하는 말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믿음의 선포의 말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늘 사랑받는 존재임을 알게 되고 예수의 이름으로 마귀의 세력을 물리치고 우리에게 닥치는 온갖 환난과 시련을 이겨내는 것입니다. 우리는 약하지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성령으로 함께 하시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확신 속에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서 3장 8절 말씀 보게 되면 이 말이 미쁘도다 원하건대 너는 이 여러 것들에 대해 굳세게 말하라 그랬어요.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그랬어요. 말이 변하면 생각이 변하고 생각이 변하면 습관이 변하고 습관이 변하면 인생이 변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복음을 증거하는 말과 사랑하는 말 적극적인 믿음의 말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이름을 여러분 한번 잃어버린지 모르겠지만 한번 우리 교회 이름을 한번 다 한번 이야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우리 교회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망각의 연사가 있기 때문에 29일마다 이렇게 한 번씩 리마인드를 안 해주면 다 잊어버린다 그래요.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은 제가 교회 이름을 물어볼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은 비전교회라는 거 있대요. 여기 비전교회가 얼마나 많아요. 근데 이건 하늘로부터 오는 비전, 하늘 비전교회라는 거예요. 교회가 여러분 하늘의 비전과 목표를 상실하게 되게 되면요. 어떻게 되냐 그러면 성도가 성도에 대해서 서로 집착하게 되고 이 교회가 전도가 안 되잖아요. 새로운 분들이 안 들어오잖아. 그럼 우리끼리 하잖아요. 고인물이 되고 사회같이 썩어져 버려요. 그리고 여기 안에서 가인의 말들이 횡행하게 됩니다. 아벨의 언어가 아닌 예배자의 언어가 아닌 가인의 말들, 정죄하는 언어들이 횡행. 성도가 성도를 서로 미워하고 공격하는 것은 마귀가 하는 장난이에요. 여러분 마귀가 불화살을 쏘아대는데 여러분 가만히 있을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기도하셔야 되고 우리가 주님을 만난 이후로 우리에게 빠져나간 것이 뭐냐 하면 그것은 뭐냐 하면 모든 게 귀찮은 거예요. 그리고 성도들이 한마디만 하면 그냥 섭섭해. 섭섭하고 짜증나고 막 형식적인 선에서 계속 공존하듯이 허우적거리는 걸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느냐. 그렇게 살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살아있느냐 죽었느냐의 판가름은 예배에 있습니다. 성도들이 예배를 통해서 의미를 찾느냐 찾지 못하느냐에 있어요. 지금까지 우리가 형식적으로 예배를 드렸다 할지라도 지금부터라도 예배 속에 의미를 찾아야 돼. 우리가 예배 가운데 주님을 만나면요 모든 것이 다 살아납니다. 제일 먼저 일어나는 현상이 우리 입술이 변해요. 축복하는 입술로 변하게 됩니다. 마음이 따뜻해져요. 그리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낮아지는 마음, 주님의 마음을 갖고 겸손한 마음을 갖고 학자의 혀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예배드리는 의미가 살아나면 모든 것이 살아납니다. 교회가 뭐니 재정이 자꾸 줄어들고 멤버십 교인 숫자가 자꾸 줄어들어갈 때 미닝을 회복하는 것. 그리고 왜 예수를 믿고 왜 예배를 드는지 미닝을 회복하면 머니와 멤버십이 회복됩니다. 이게 순서가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몸은 여기 와 있지만 형식적으로 예배를 드린다면 죽은 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고 감히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학자의 귀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이 말하는 것 중요하지만 글 쓰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글이 치유하는 글이 돼야 돼요. 지난번에 우스갯소리로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어떤 분이 핸드폰을 새로 산 기념으로 너무나 기뻐가지고 남편에게 새로 산 핸드폰을 갖다가 기뻐가지고 한자 이렇게 연습을 한다고 했는데 여보 사랑해요 라고 문자를 찍었는데 잘못 찍어가지고 여보 사망해요 라고 찍어가지고 그런데 나중에 부부싸움하고 근데 여러분 이 글은요 글을 길게 쓰면 쓸수록 여러분 불리합니다. 여러분 좋지가 않아요. 이게 쉽게 생각을 하고 써야 돼요. 글은 자기 장차자는 다 이해하고 썼다. 상대방은 많은 오해가 있고 그 감정이 복잡해요. 이 사람이 무슨 의도로 이런 글을 썼냐 계속 묵상하기 때문에 글을 쓸 때 조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거 보낼 때 조심하신다. 그러니까 글을 쓸 때는 상당히 기도 많이 하시고 쓰셔야 돼요. 예.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아벨과 같은 예배자들이 많을 때 말씀이 귀에 들어가고 이슬 같은 성령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여기 있는 지역사회 분들도요. 우리 교회가 살아있으면 말씀이 살아있으면 우리 공동체에 속하고 싶어서 이곳으로 오지 말라고 해도 발걸음을 옮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 표와 같이 오고 싶은 교회, 보고 싶은 성도들이 있는 교회, 듣고 싶은 말씀이 있는 교회, 예수님이 생각나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희 교회가 복음을 전가하는 통로가 되시고 또 우리 성도님들이 복음을 전가하는 입술이 되시고 위로의 말, 사랑의 말, 믿음의 말을 하시면서 오늘 또 저희들이 기도할 때 학자의 혀, 학자의 귀를 달라고 성령님을 의지하며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여사람들하고 용두삼이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서로 한번 벌써 다 망각의 강으로 흘러보내셨죠? 자, 용두삼이 한번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하겠습니다. 용서하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사랑해요. 미안해요. 예, 미안해요. 예. 할렐루야. 여러분 뭐 아멘 안 하시는 분들이 뭐 마음에 찔리는 게 있어요? 예. 할렐루야.
아멘.
예. 우리 다 같이 우리 찬송